성경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은 이해의 책이 아닙니다. 누구도 성경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성경에 너무나 엄청나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해가 안 돼서 믿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떻게 자기도 자기 자신을 모르고 이해가 안 되는 죄인인 인간에게서 하나님이 이해되어야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의 책이 아니고 믿고 순종하는 책입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결국은 이해가 되고 회복이 되고 설명이 가능한 책이 바로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내용이었고요. 밤에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제자들에게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어. 제자들이 오른편에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나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주님이라고 소리치니까 세 번이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했던 베드로가 겉옷을 그냥 걸치고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로 향하여 헤엄쳐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침에 조반을 다 준비하시고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느라 했더니 베드로가 올라가서 물고기를 세어봤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물고기까지 셀 정신이 있었는지 153마리를 잡았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여러분 153마리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153마리입니다. 그냥. 예. 그대로 그냥 153마리예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 먹으라고 하셨고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함께 식사를 하셨다 했습니다. 왜 아무 말이 없었을까요? 의미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말 안 한 거죠. 왜? 명백한 사실 앞에 예수님이 분명하니까 말씀을 안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낙심한 제자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성찬과 같은 식탁으로 다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를 구체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을 보게 되면은 식사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세 번 베드로에게 질문하고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께 대답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 첫 번째를 보게 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킹 제임스로 버전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국말로 해석하면은 요나의 아들 시므나,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만 고집을 하는 사람들은 아, 이것은 예수님의 질문이 제자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은 것이 아니고 네 지금 가지고 있는 물고기 잡은 거 153마리, 그 다음에 배, 뭐, 네 직업, 뭐, 이런 거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이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말씀을 전후 맥락으로 보게 되면은, 특별히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를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은혜가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해석이 되어도 무방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이 베드로를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불렀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라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모나 부른 것은 지금까지의 그 과거의 관계를 다 뒤로 하고 새롭게 처음 이 베드로를 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에 베드로의 그 지난 세 번의 배신한 것 그 마음 두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새로운 생명체로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지나간 거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는 상태에 내가 처음들을 만나는 그런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요한의 아들 시므나 자연인이었던 그 요한의 아들 시므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른 이유는 있어요. 죄인인 베드로의 실수 그거 당연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다시 사명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선입견으로 실패한 베드로를 보지 않고 처음 만난 것처럼 베드로를 대하시고 그렇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가? 여러분 이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을 되짚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베드로에게 하필이면은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질문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래전부터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질문을 왜 사랑하느냐고 이렇게 물으셨을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존경하느냐? 이제야 비로소 나를 신뢰하느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지나치면은 너 그때 왜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절대 그렇게 안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하고 묻는 이 질문은 과거의 잘못, 배신, 배반 다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특별한 배려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은 자백을 강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는 물건과 같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회복되기 때문에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 함의하는 신학적 이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질문은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하와에게 질문하는 선악과의 질문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탄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게 하는 질문이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의도된 질문입니다. 이 선악과 질문은 죽이고자 작정한 그런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예스해도 죽고 노해도 죽어요. 예스해도 노해도 죽는 쪽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계략과 의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와는 속아서 자기 생각대로 대답한 것입니다. 2장 창세기 3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다 먹을 수 있으나 같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비틀고 왜곡시켜서 하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탄의 거짓말에 유혹을 당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만드는 그 부추김에 하와는 넘어간 것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선악과 질문으로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모든 철학, 지식은 다 선악과 질문입니다. 예스에도 노가 되고 노해도 노가 되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인들은 그들이 말하고 오늘 이 말하고 내일 저 말하고 그러면서도 양심에 조금도 가책이 없습니다. 거짓말로 선동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맞다고 해도 틀린 것이고 틀린다고 해도 맞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거하지 아니하고 선악과 지식인 철학의 사유로 인해서 인류는 죽음의 문화에 빠진 것입니다. 이 질문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하거나 특별한 이 사고방식으로 유도하거나 모호해서 명확한 답이 없는 혼돈에 딱 빠지도록 만드는 그런 사탄의 질문, 선악과적인 지식이에요.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이 선악과의 질문으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거짓 정보를 담고 비판과 오해와 미움과 정오가 담긴 인본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진보주의 모든 철학과 사상, 학문의 세계가 다 이 선악과 질문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는데 이건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주관적 정신을 믿게 하는 선악과 질문에 의해 인간이 답을 찾다가 보니까 마치 마법에 걸린 세상처럼 진리가 아닌 탐욕을 비추기는 사탄의 그 논리에 쉐뇌를 당하고 다 거짓의 함정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쪽으로 세상의 문화, 선악과 지식이 팽창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으로 말미암은 사망군사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창세기 3장 선악과 질문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에게 생명나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는 선악과와 함께 동산 에덴 동산에 있었는데 그건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선악과는 죽음을 상징하지만은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새 에덴의 공동체 교회를 세울 베드로에게 하나님이신 그 바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물으시냐면은 선악과 지식으로 질문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느냐 묻는 질문은 대답이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그 질문은 사탄이 처음 인간을 죽이려고 유혹한 그 선악과 말하자면은 질문이 아니고 베드로 자기 자신을 부인하도록 그래서 다시 회복시켜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런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베드로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망을 전제로 한 선악과식 질문을 이 베드로가 받고 육적으로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야바 집으로 끌려갔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하인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는 그 순간에 세 분류의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너도 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 너도 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너도 그와 한패인 것이 분명하다고 할 때 베드로는 노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질문은 살리려고 하지 않는 살리려는 질문이 아닙니다.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었고 그 질문에 베드로의 대답은 창세기 3장 3절에 하와가 뱀에게 대답한 것처럼 만들어낸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모른다 그랬습니다. 알면서도 모른다 했습니다. 바로 그 뱀의 선악과의 질문 여기에 베드로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게 반응한 것입니다. 사탄의 계략에 걸려들어서 결국은 예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할 때에 그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탄의 수화에 붙잡힌 사람들이 사망을 전제로 하는 이 선악과 질문 때문에 베드로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 번 선악과 질문에 실패한 그 베드로를 찾아와셔서 세 번 생명나무 질문을 해서 사랑한다고 시인을 하도록 하고 자기 옛사람을 부인하도록 해서 베드로를 온전히 회복시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만이 정상입니다.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에서 사랑에 대한 원어를 보면은 원어 뜻을 보면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이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아가페 단어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 예수님께 고백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펠레오라는 사랑의 단어로 고백했습니다. 아가페 사랑으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가페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시는 무조건적인 완전한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펠로는 사람 사이, 친구 간의 우정을 표현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도저히 자신이 없었어요. 전처럼 교만해져가지고 예, 당연히 제가 사랑합니다 하고 아가페로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근거 없는 자기 확신에 실수를 범치 않으려고 자기를 낮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두 번째 역시 예수님이 아가페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고 물었는데 베드로는 역시 똑같이 펠레오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자기 부인의 태도입니다. 주님을 어떻게 죄인인 제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제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만 말한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눈높이로 이제는 맞추는 질문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그 질문의 사랑은 아가페가 아닙니다. 펠레오입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역시 펠레오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이나 배신하고 예수님을 저주까지 한 이 베드로, 예수님이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물을 때에 베드로가 제가 어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또다시 실수하지 않고 싶습니다. 지금 제 마음은 인간적인 의리, 사랑의 우정 정도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자기 죽음의 선포요 겸손한 고백으로 예수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아무리 아가페 사랑은 한다고 해도 그 사랑은 자기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이미 철저한 죄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이나 아가페 사랑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유도 질문 때문에 마지막에 사랑하느냐 하고 펠레오로 질문했을 때 그도 그렇다고 주님이 아신다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치듯이 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던 그 베드로 옛사람이 이제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입니다. 마침내 베드로 예수님 베드로의 그 대답을 예수님께서 듣고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제 너 회복되었다. 이제 너는 사명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세 번의 질문은 미래의 새로운 생명 공동체의 대표성으로, 대표격으로 부름받은 이 베드로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도록 선악과 질문이 아니고 생명나무 질문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킨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생명나무 질문 어디서 나왔는가? 잠언 3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8절을 보게 되면은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지혜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는 지혜인데 단순히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나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지혜이신 예수님이 생명나무 질문을 지혜롭게 베드로에게 해서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부인을 하도록 예수님이 유도를 하신 거예요. 더 이상 교만하게 장담하지 않도록, 거짓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 번 선악과 질문에 실패한 이 베드로를 다시 세 번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리고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부여한 사명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오는데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바로 천국 대리점과 같은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 모형 교회를 베드로의 그 고백을 통해 세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는데 그렇게 사명을 줬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결코 주님이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항변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이 호통 치신 이유는 뭐냐? 사탄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예수님의 그 사명을 흔들어 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혀 신문을 당할 때에 불신의 사람들을 통해 사탄이 던지는 선악과 질문에 세 번 바로 속절 없이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만나서 그 사명을 회복시키고 영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세 번의 생명나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베드로의 그 모든 허물을 덮어주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보면은 18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회복의 이유와 사명을 다시 되새겨 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 너 힘으로는 사명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너를 그렇게 되게 해주겠다. 이런 예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부어주신 이 사명 때문에 베드로는 완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회복된 베드로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어땠습니까? 하는 것이 우리가 꼭 말씀을 통해 답을 받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20절과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를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석상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한 거 이걸 보면 베드로는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책감에 빠져있는 사람, 낙심한 상태에 있는 사람, 후회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없어요. 입도 뻥긋하지 않고 그냥 이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죠? 왜? 또 혹시 질문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실수할까 봐. 그런데 베드로는 용서받고 회복되었기 때문에 꾸밈없이 솔직하게 순진한 어린 아이처럼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건 나를 바가 아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깨달지 못할 때에 이 부분에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너 알 바 없어? 나 따르란 말이야 그냥.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야단 안 쳤어요.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너는 나만 따르면 된다. 그건 몰라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책감, 정죄감, 자괴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잊은 것은 다 지나갔으니 잊어버립니다. 깨끗이 치유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과거의 사연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그걸 그렇게 말하고 그런 가능성,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잘 설명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데이빗 시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상한 감정과 억압된 기억의 치유라는 그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답이 정확해요. 기억의 치유는 우리가 더 이상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기억 치유는 과거 상처의 감옥으로부터 해방을 의미한다. 그러나 기억은 하되 다른 각도에서 기억한다. 우리가 기억한다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것의 의미와 우리의 현재 생활 방식에 영향을 주는 힘은 바꿀 수 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회복되었기 때문에 솔직함과 정직함이 담긴 궁금증에 있는 질문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는 경쟁과 비교식에서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상처를 치유받았기 전에 이 베드로 정죄감과 자책감으로 인해서 다구는 소리만 들리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리앉고 상처가 되어서 그게 아마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치유가 된 이후로 다구는 소리 들리면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에 눈물이 나고 그 뒤에 맛있게 닭고기도 먹었다는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번이라는 숫자 이거는 생각하기도 싫은데 치유되고 회복되고 난 뒤에 3, 세 번이라는 이 숫자 베드로가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상처 치유받고 완전히 회복되었기 때문에 사명 위에서 다시 시험을 받게 되었는데요. 제자들 앞에 베드로 그 뒤에 전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 1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인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120명 정도 모였고 제자들이 다 있는데 회복이 되기 때문에 회복되지 않았으면 베드로는 쪽팔려서 거기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당당히 일어서가지고 그 유다, 가론 유다 그 예수님 팔아가지고 그렇게 죽은 거 그거 성경이 응한 것이다. 성경이 응한 것이다. 그러면서 대신 가룟 유다 대신 사도 한 사람 세울 것을 제안하고 결국은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열두 사도에 채워 세우는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그 생명나무 질문으로 완전히 그냥 회복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후에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순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성전 앞에서 구걸하며 참 거기서 머물러 있던 못 걷는 사람을 예수님은 예수 이름으로 고쳤습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라고 유대인들에게 외쳤습니다. 그 일로 공회 앞에 참 예수님의 그 부활 사실을 다시 또 증거했습니다. 유혹과 협박을 받게 됐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죽은 도르가로 살렸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침없이 이겨 나간 것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이 베드로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완전히 베드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인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기도 했지만은 그 감옥에서도 찬송했더니 주님이 베드로를 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변절한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사도로서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절망이나 좌절, 절망, 상처, 피해의식에 눌려있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선포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서 1장 5절에서 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같이요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를 에 사랑을 더하라. 신앙생활의 결국은 사랑이다. 사랑이다. 이걸 지금 베드로가 강조한 것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욱더 사랑하느냐. 이어서 두 번, 요한의 아들 시므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생명나무 질문이 상처받은 베드로, 자괴감에 절망에 빠져있는 베드로, 자기가 미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이 베드로, 이 베드로에게 회복으로, 은혜로, 사랑으로 그 뇌리에 딱 박혀서 주님을 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 3장을 보게 되면요, 그 짧은 장 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네 번이나 이렇게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도 요한처럼 베드로가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혼이 아주 그야말로 탁월한 그런 영혼이 된 것입니다. 헨리 스카우글이라고 하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는 1677년에 딱 남긴 아주 작은 책이 있습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The Life of God in the Soul of Man. 그러니까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한 영혼의 가치와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아가페 사랑이 베드로의 영혼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마지막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순간 나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습니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처형시켜 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베드로의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실수가 많은 존재입니다. 원치 않은 위기도 있고 시련과 아픔, 실패와 고통, 좌절, 과거 일에 대한 후회, 역경 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힘들 때도 가장 어려울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처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회복시키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왜 회복시켜 주시느냐? 다른 사람 영혼 섬겨서 예수님 닮게 하려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 참 이해가 안 되는 여러 가지 기적도 있지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역대하 33장에 나오는 므낫셋을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내용입니다. 천하의 악한 왕이 므낫셋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던 아버지 히스기야에게서 난 어찌 이상한 그런 아들이 났는지 해도 해도 너무하고 온갖 우상을 성전에 대세우고 자기 아들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못된 일 못된 일은 골라서 했던 므낫셋. 그런데 하나님이 므낫셋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줬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돌이킨 후에 므낫셋가 해야 할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를 그렇게 많이 했던 유다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패역한 짓을 그렇게 많이 했던 유다 사람들, 므낫셋가 회개하고 난 뒤에 회복되어서 다시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하고 다시 우상에 빠진 백성들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섬겨야 된다고 외치게 하고 회복된 후에 므낫셋가 드디어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명을 부여한 자에게 회복시켜주는 분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복음의 내용입니다. 실수한, 거짓말한 아브라함에게 그랬고 역시 아버지 본을 받아서 또 거짓말한 이삭에게 그랬고 야곱에게 그랬고 죄를 지은 다윗에게도 그랬고 교만했던 히스기야에게도 그랬고 참 심지어 육욕에 빠져있던 삼손에게도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켜주시고 악한 므낫셋에게도 회복시켜주시고 사명을 더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회복의 이 사연이 있는 그런 영혼이 우리들입니다. 더 이상 아파하지 마세요. 더 이상 후회하지 마세요. 더 이상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명나무 질문을 통해서 사랑으로 여러분을 다 덮어주신 것을 믿으십시오.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회복되었습니다. 십자가 사랑을 안고 주님이 주어지신 사명만 감당하고자 하면 넘치 못하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가기까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코 마귀의 정죄감에 속아 넘어지지 않게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예수님은 선악과 질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질문은 선악과 질문입니다. 왜? 너 맞아? 틀렸어? 이겁니다. 그리고요, 왜 그랬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세요.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한말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을 차려주고 그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똑같이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시고 더 이상 베드로에게 죄를 묻거나 정죄감을 심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생명나무 질문을 하고 그 사람 영혼을 세워서 회복시켜주는 그런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